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한동안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추가 핵실험에 즉각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북한이 ICBM 역량과 관련해 또 다른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올 들어 네 번째 ICBM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북한의 ICBM 발사에서 최장 시간인 74분간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미한일 3개국 북핵수석 대표들이 20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대응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3자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합니다. 3개국 북핵수석대표는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ICBM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17일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 곡물 협정은 오늘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협정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즉시 협정의 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맺은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와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계속된 전국적인 폭우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1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난 오송시 12명을 포함해 충청북도 16명, 세종시 1명, 충청남도 4명, 경상북도 19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부산에서 1명, 경상북도 8명 등 총 9명이며 부상자는 총 34명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국 15개 시도 111개 시군구에서 약 1570명이 일시 대피했고 도로 유실 146건과 파손 49건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되고 주택 30채가 유실된 경북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17일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 특별대표와 회담했습니다. 케리 특사와 셰 대표는 이날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약 4시간 동안 온실가스 감소 노력 등 기후변화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8을 4개월 앞둔 현 시점에 중국과 미국이 진정한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중국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고 석탄 기반 화력발전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또 이번 중국 방문 중 인간이 만들어낸 인류에 대한 공동의 위험과 위협 등 몇 가지 커다란 조치를 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ICBM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서 리 한일 등 여러 나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도 새벽 한때, 한북 낮 동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화성 18형 도발 직후 또다시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미한일의 대북 억제 협력이 크게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수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반공화국 핵 대결 정책을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핵전쟁의 참화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권이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비질할 하등의 명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난 12일 화성 18형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한 겁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무분별하고도 도발적인 대결 선택을 거두지 않고 계속하려 들수록 상황은 미국의 매우 재미없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며 나는 매우 상서롭지 않은 일들이 미국을 기다리리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전개가 늘어날수록 북한의 대응 방식과 범위도 자유분방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핵 억제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오경섭 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담화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미 협박이라며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로 증폭된 초조함이 담겨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통해 주도권을 쥐려했던 당초 의도와 달리 미한 확장 억제 강화로 오히려 안보상 불안이 더 커졌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미한 여론을 움직일 만한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환경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미국에게 공갈 협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실제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도발을 하는 건데 아마 그런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김 부부장은 미 정찰기 한반도 정찰 활동을 트집 잡은 두 차례 담화를 포함해 지난주에만 세 번이나 대미 경고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화성 18형 발사 현장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특히 미한의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곧 출범할 미한 핵협의 그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발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콜드런치 방식의 고체연료 ICBM을 발사함으로써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커졌음을 보여주었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수록 미한일 안보 협력은 강화되고 아세안 등 중립지대 성격의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로 도발하고 압박을 가할수록 한미일의 협력은 더 강화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북한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인 거고 그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강화되겠죠.
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상소롭지 않은 일이라는 표현을 쓰며 대미 도발을 예고한 만큼 다음 달로 예정된 하반기 미한연합훈련과 향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계기로 북한이 어떤 군사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다양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로 최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 편을 노골적으로 든 중국과 러시아의 뒷배를 믿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과감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의 ICBM 정상각도 발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현 상황에서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데 북한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상각도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박석자 연구위원은 또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급 규모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미한연합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전술 핵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사실상 핵전쟁 연습 성격의 훈련으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도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보여주는데 도발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며 화성 18형 추가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미한 확장 억제 수준이 이전과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며 수세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 교수는 미한 이래 대북 군사 대응 수준이 역대급이라며 북한은 여기에 식량난에 따른 민심 동요를 막아야 하는 대내외적인 공경에 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경제 발전 또 특히 이제 먹는 문제 해결에 이제 우선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올여름에 홍수나 태풍 이런 자연재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놓음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그게 이제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국내 변수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임 교수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설 만큼 녹록한 조건은 아니지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 미한의 군사행동이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영토 침범으로 인식될 경우 대형 도발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북한이 무엇보다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의 재발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시험 발사,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엔 7차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도발을 이어가며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미 국무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인권 문제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4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The DPRK ha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cluding its latest ballistic missile launch just this week, also threaten the region an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이번 주 있었던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영내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도 지적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s. Unfortunately, to date, Pyongyang's answer to that proposal has been to launch more missiles.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일관되게 말했듯이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이 제안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미사일을 더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타이완 해협도 거론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lso seek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which is in the interest of all n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향한다며 이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교역량의 50%가 매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고 전 세계에 공급되는 일부 반도체의 70%가 타이완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계속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도전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4일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2월 미넨 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이후 약 5개월 만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회의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3국 협력을 통해 이룬 진전이 자랑스럽다며 이런 협력을 경제 안보와 인도태평양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보다 공동 안보에 큰 도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re is no greater challenge to that common security than the ongoing provocations coming from North Korea, from the DPRK, yet another.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최근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3국이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됐다며 우리 3국이 공동방어에 단호하게 동참하고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박진 장관은 오늘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결연하며 분명하게 대응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고 그들의 도발이 반드시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wo days ago, North Korea launched another ICBM, and this happened just.
미한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뻔뻔한 위반이며 한반도 및 국제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영내 민간 항공 운항 및 해상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동성명은 3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원인 해외 노동자 및 악성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불법적인 수입 창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해양 차단 훈련을 포함한 우리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한일과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에 개탄한다며 북한이 불법적이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이 북한이 참석한 영내 다자 외교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30차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박진 장관이 북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영내 평화, 안정 달성을 위한 지난 30년간 ARF의 노력을 저지해왔다고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박진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한국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음을 상기하며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ARF는 북한이 회원으로 가입한 유일한 영내 다자안보협의체입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남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총 27개국이 참여하는데 14일 회의에는 미얀마를 제외한 26개국이 참석했습니다.
Secretary of State of the United States, Global Committee for Foreign Affairs of China.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박진 한국 외교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대부분 각국의 외교수장이 참석했지만 북한은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북한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북한이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발사한 이후 회의가 열린 만큼 회원국들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7월 12일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어 2002년 9월 북일 평양 정상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문제 등 미해결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한다는 일본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직접 만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관련국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그러면서 다른 참가국들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우려와 한반도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일부 회원국들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틀 전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언급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어 지속 가능한 안보로 가는 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며 이는 주요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상기했습니다. 이날 북한 대표로 참석한 안광일 대사의 발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날 유엔 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자신들의 이번 ICBM 발사가 자유권 행사 차원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등을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국이 불법 정찰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영내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다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호전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도발적인 행동이 영내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거듭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이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을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이더 대변인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적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든 영내 주둔이든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은 방어적인 성격으로 한국, 일본과 같은 주요 동맹국과의 억지력을 강화하며 상호 운용성을 입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우리의 초점은 영내 안보와 안정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라며 백악관과 국무부가 언급한 대로 외교의 문은 열려 있고 북한인 그 기회를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불법 정찰 비행을 했다는 북한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과 11일 국방성 대변인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군 정찰 자산이 북한 배타적 경제 수역 상공에서 비행했다며 이는 주권 침해와 무단 침범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2024 회계연도 미 국방 예산과 정책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과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관련 방침 등이 담긴 법안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일 미 하원 본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8,860억 달러로 책정한 국방수권 법안이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가결됐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매년 채택하는 법률로 국방 관련 부처들의 새 회계연도 예산과 정책을 설정합니다. 특히 군에 대한 지원 수준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국가안보 및 방위 관련 정책과 규정을 수립하는 한편 병력 수준과 무기체계 획득 그리고 군사작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관련 법 중 하나입니다.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본토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할 것과 한일 및 미한일 방위공조 증대 방안에 대한 의회 브리핑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하원 세출위에서는 새 회계연도 국무, 국방 세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번에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을 일절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2일 공개된 525억 달러 규모의 국무세출 법안은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지출은 민주주의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대북방송과 인권증진활동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 법안에는 대북방송과 관련해 미북 이산가족 관련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세출위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국영매체를 통해선 이용할 수 없는 검열되지 않은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의 역할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원회는 국제방송처 USAGM이 2024 회계연도 프로그램에 북한의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보도 계획을 포함하고 법 제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국무세출법안은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케이 그레인저 하원세출위원장은 국무세출법안 표결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이 법안은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중요한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t funds important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while reducing spending on unnecessary programs. For example, the bill prioritizes resources to counter China, Russia, Iran, and other hostile countries.
이어 예를 들어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다른 적대국들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적들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국들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회계연도 국방부와 정부 관련 기관 관할 아래에 있는 부처 및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는 8,26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세출법안도 하원세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방세출법안도 북한 내 미군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지원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군 당국은 최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실시한 미한 연합공중훈련을 통해 작전 전술 역량을 향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관련해선 북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은 최근 전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 전투기들과 실시한 연합공중훈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FUE의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B-52H가 최근 한국과 두 차례, 일본과 세 차례 연합훈련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례적인 훈련을 통해 미한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간 훈련, 전술, 기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는 북한이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지 하루 만인 13일 한국, 일본과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도 한국과 일본 상공에 전개된 가운데 두 나라 공군 전투기와 공동훈련을 펼쳤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번 훈련은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이는 적대국이나 경쟁국의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제, 거부, 지배할 수 있는 태평양 공군과 동맹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임무는 사전 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며 특정 국가나 위협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선 이번 발사가 미국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군 정찰기가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불법 비행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고려해 국제 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ICBM 발사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 연일 미 정찰기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태평양 공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한국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클 리 상원의원이 13일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의 안건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걸프협력이사회 회원국 그리고 리우조약 당사국이 해당 동맹국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국방장관은 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매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으로 인해 의회는 미국과 해당 동맹국들의 준비태세를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공동방위에 대한 동맹국의 기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국가들과 원자력 개발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이날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민주당의 조맨친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민간용 원자력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여를 증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법안은 다만 북한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국제 테러리즘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나라는 원자력 협력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 쿠바, 시리아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은 앞서 지난달 23일 군사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은 14일 본회의에서 2014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10표로 의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탈북 청년 지도자들이 뉴욕을 방문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비롯해 각국 외교관들을 만났습니다. 역량을 갖춘 탈북 청년들이 정책 제안 등 북한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탈북 청년 지도자들이 14일 뉴욕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면담 직후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로 고통받았던 젊은 탈북민들을 만났다면서 그들의 용기에 겸허함을 느꼈고 지속적인 인권 옹호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인 이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도 이날 면담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오늘 북한의 젊은 탈북민들과 만났다면서 대사는 북한 정부의 인권 탄압과 침해 속에서 살았던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인권 옹호를 위한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안팎에서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널리 퍼뜨리고 유엔 안보리가 지속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계속 다루도록 하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탈북 청년들이 결성한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 구성원들은 지난 10일부터 워싱턴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했고 이날 뉴욕으로 이동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를 비롯한 유엔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국제관계와 법률, 건축, 정보기술, 영화예술, 언론, 정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있는 이들 10명의 탈북 청년들은 인권 문제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 등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는 등 탈북민 활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이번 총회 모임을 주도한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와의 면담도 이 같은 젊은 탈북민들의 활동과 활약을 평가하고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전문성을 갖춘 젊은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여러 정책 제안도 수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때문에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랑 이제 미사일 발사 규탄하는 내용에 대해서 토의했고 대사님은 이제 북한의 변화를 이루고 인권을 이룬 데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목소리가 절실하다고.
탈북 청년 지도자들은 또 이날 오후에는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가 주관한 북한 인권 간담회에 참석해 유엔 내 각국 외교관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정책 등을 제안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인권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북한 현안을 해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에 참석한 젊은 탈북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들 개인들이 초기에는 단순히 탈북민으로 분류됐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됐다면서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끊임없는 용기와 귀중한 전문성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젊은 지도자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젊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깊게 하는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북한 인권이 중요한 이후에 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북 청년들은 국제 무대에서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던 이서연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혹은 또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들의 접근 방식으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그 역량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낸 뒤 작가로 활동 중인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이날 BOA에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에 주체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탈북 기성세대라고 하죠. 북한 인권운동이라든가 북한 민주화 또 북한 알리기 운동들은 증언에 의존하고 조금 그런 고통들을 호소하는 고통의 전시에 좀 머물렀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로서 주체, 문제 해결의 주체로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탈북민 정착지원단체인 우리원의 박대현 대표도 기성 탈북민 세대가 헌신해온 북한인권 활동의 토대 위에 청년 탈북민 세대가 실제적인 변화를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과 안타까움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국제사회의 그 아픔을 그냥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감을 넘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역할들을 좀 저희 세대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 구성원들은 또 사회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전문적 지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북한 문제에 대해 정책과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책공대 출신으로 북한의 해외 파견 IT 요원으로 활동하다 미국에 입국한 해리 김 씨는 자신의 전문 분야 경험과 북한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북한의 해킹 실태와 인권과의 연관성 등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었다고 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한 달에 첨부를 벌었었거든요. 그 첨부를 가지고 들어가면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한 20불 안 됐었거든요. 계약이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북한 정권에 엄청난 큰 타격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이주민 변호 활동을 하는 임철 변호사는 역량 있는 젊은 탈북민들이 모여 북한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제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지성들이 모여서 함께 행동하는 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북한을 하루빨리 변화시키고 정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것을 모두 공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점이 모자랐구나, 또 어떤 점을 개선을 하고 제안을 해드려야겠구나 라는 점들을 생각보다 빨리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연대를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휴먼 라이츠 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은 14일 젊은 북한 탈북민들의 이 같은 활동과 관련해 BOA에 이들이 주도하는 북한 인권 활동의 변화 바람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it's always good to hear directly from victims themselves and to bring it.
샤르보노 국장은 탈북민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경험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문제 제기가 국제 공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북한의 인권 침해와 당면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역량 있는 탈북민들이 더욱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73.5세로 한국과 거의 11살 격차가 난다고 유엔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한국의 30년 전 수준인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은 빈곤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주요 원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3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기대 수명을 남성 71살, 여성 76살, 평균 73.5세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보고서가 밝힌 남성 69살, 여성 76살에서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남성 81살, 여성 87살, 평균 84살로 작년보다 남녀 각각 한 살씩 길어졌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 격차는 10.5세로 거의 11살 차이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기대 수명이 한국의 1990년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고려대학교의 이호환 교수는 지난 5월 이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1990년은 남북한의 기대 수명이 거의 같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아동 사망률과 감염률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계속 악화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태, 빈곤 상태에서 아주 낮은 삶의 질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많은 만성질환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비교적 노인, 초기 노인 시기에 생을 마감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북한 사람들의 일상의 조건들이 아주 열악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잘 공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호환 교수는 이런 열악한 실태는 남한 등 외부의 지원만으론 남북 간 기대 수명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의미라며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선 북한 당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새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구 기금 보고서는 올해 기준 남한의 인구를 5,180만 명, 북한은 2,62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남북 모두 고령화 추세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은 전체 인구에서 65살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보고서는 한국의 65살 이상 인구는 18%, 북한은 12%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보고서의 한국 17%, 북한 10%에서 각각 1%포인트와 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반면 0세에서 14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북한이 19%로 11%에 그친 한국보다 더 유년층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dead cross가 일어났으며 한국 정부는 저출산 기조로 인해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모성 사망률이 더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기준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 즉 가임 여성의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보고서가 밝힌 2017년 기준 89명보다 평균 18명이 더 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2017년에 11명에서 2020년엔 8명으로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모성 사망률 추세 보고서에서 북한 내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은 산후 출혈, 감염, 폐혈증과 임신 중 합병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도 새벽 한때, 한북 낮 동안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0도, 낮 31도, 양덕 아침 19도, 낮 28도, 구성 아침 20도, 낮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강계 아침 19도, 낮 31도, 희천 아침 20도, 낮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흐리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30도, 개성 아침 22도, 낮 30도, 신계 아침 21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2도, 낮 29도, 신포 아침 21도, 낮 27도, 평강 아침 20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0도, 낮 29도, 장진 아침 14도, 낮 26도, 창진 아침 19도, 낮 26도, 김책 아침 19도, 낮 25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9도, 김영건 아침 13도, 낮 25도, 삼지연 아침 13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세계 뉴스 진행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유엔이 세계 대테러 전략 8차 검토를 합의해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2006년 처음 채택된 대테러 전략은 2년마다 유엔 총회에서 검토됩니다. 이 검토의 목적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제프리 드루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표 대행은 현재의 대테러 상황은 2006년과는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at is more ideologically and geographically diffuse than ever before. Al-Qaeda and ISIS branches.
드루렌티스 대사는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이념적, 지리적으로 확산됐다며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 지부와 산하 조직들은 특히 아프리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끈질기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테러리스트들이 새로운 조직원을 과격화시키기 위해 무인 항공 시스템, 인공지능, 암호화된 통신 등 새롭고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must continue our collective efforts to sustain effective counterterrorism pressure against these adversaries.
드로렌티스 대사는 우리는 이러한 적대 세력의 효과적인 대테러 압박을 지속하기 위해 집단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이번 대테러 검토 보고서 개정을 통해 우리는 진화하는 위협에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테러 검토 결의안이 시민사회, 성평등과 인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강력한 내용이 유지된 데 대해 만족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드로렌티스 대사는 결의안이 테러 목적을 위한 무인 항공 시스템 사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유엔의 대테러 전략 채택을 위해 제출한 추가적인 입장 설명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부당한 비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를 정당화하고 회원국의 정당한 자유권 행사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결의안 서문 43항의 외국 점령에 대한 분열적 언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모든 형태와 징후는 범죄며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드루렌티스 대사는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엔의 대테러 전략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전략이 처음 채택된 지 20년이 되는 2026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7%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6.3%로 지난 분기에 비해 0.8% 늘었으나 분기별 성장 속도인 2.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7.9% 감소했고 6월 한 달 청년 실업률도 5월에 비해 0.5%포인트 증가해 21.3%를 기록했습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문가 예상을 하회한 3.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후링휘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17일 중국이 복잡한 국제 지정학적 문제와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 경제 회복의 기반은 견고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후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 목표인 5%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성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후 대변인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질문에 부동산 개발 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한동안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추가 핵실험의 즉각적인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북한이 ICBM 역량과 관련해 또 다른 시험을 진행한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해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한반도 동해상으로 올 들어 네 번째 ICBM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북한의 ICBM 발사에서 최장 시간인 74분간 비행을 기록했습니다. 미한일 3개국 북핵 소속 대표들이 20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대응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열리는 3자 회담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참석합니다. 3개국 북핵수석 대표는 지난 12일 북한이 발사한 ICBM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김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영내 평화와 안보 증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계속된 전국적인 폭우로 적어도 4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15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일어난 오송시 12명을 포함해 충청북도 16명, 세종시 1명, 충청남도 4명, 경상북도 19명 등 총 4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종자는 부산에서 1명, 경상북도 8명 등 총 9명이며 부상자는 총 34명이라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전국 15개 시도에서 600만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도로 유실 146건과 파손 49건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산사태로 2명이 실종되고 주택 30채가 유실된 경북 예천군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구조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러시아가 17일 흑해 곡물 협정 중단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공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흑해 곡물 협정은 오늘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협정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력은 종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관련 부분이 이행되는 즉시 협정의 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주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맺은 흑해 곡물 협정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봉쇄된 우크라이나 항구 세 곳에서의 곡물 수출 재개와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총 3차례 연장에 합의했지만 협정상 자국 식량과 비료의 원활한 수출 보장 관련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협정 중단 가능성을 거듭 내비쳐왔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날 발표는 유엔이 최근 대러 제재의 틀 안에서 러시아 농업은행의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대안을 확보하는 등 협정 중재 노력을 계속해온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